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길을 가고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이 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세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뭐 율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되는 것인데 이 영의 세계는 율법처럼 그렇게 굳어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인도라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라는 것은 법에 매여서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버려져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난날 해왔던 경험으로 따를 수 없는 것이 영의 인도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로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 늘 새롭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칸타타를 통해서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작년까지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칸타타 하면은 표 분배하고 이 표 이제 처리하기에 이렇게 바빴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청소년연합 후원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 또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공연의 기회를 주자고 해서 후원회를 했어요. 참 은혜롭게 잘 됐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셨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칸타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작년처럼 이제 올해도 이제 작년처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로운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칸타타 자리 채우고 표 팔고 후원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이 올해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칸타타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이번 모임 때 칸타타를 칸타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순도 집회라고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대순도 집회다. 귀국 발표를 하든 칸타타를 하든 월등의 모든 걸 그렇게 대순도 집회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걸 바로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이 높은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음에 스승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배울 게 없고 말입니다. 자기보다 이제 표면적으로 잘나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서나 배우지 다른 데서는 배우질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데서 지혜를 얻고 이제 배웠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배울 거리가 참 많고 배울 곳이 참 많아요. 그럼 또 배우면 그게 얼마나 또 유익이 되는지 한 전도사님의 어떤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배워서 교회 안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칸타타를 칸타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순도 집회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여러분 대순도 집회를 하면 대순도 집회 때 사람들 자리 채우고 뭐 대순도 행사 마치면 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대순도 집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칸타타도 빈 좌석 없이 표 팔아서 이제 뭐 자리 채우고 후원 받아서 자리 채우고 칸타타 은혜롭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럼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야, 그러면 칸타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 그동안 가정 집회에 초청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 와서 앉히고, 그동안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분들을 초청해야, 그 다음에 수양회도 초청하고, 또 그 다음 가정 집회도 하고, 복음과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번에 우리 이명재 형제님도 간증하셨습니다만은 사할린 교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이분들은 그냥 칸타타에 참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을 이어가면서 이분들을 수양에 초청하고 또 실버대학에 초청하고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또 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장년회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수양회 때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죠. 수양회 때마다 하는 일이 뭐죠? 매 수양회 때마다 100명씩 늘려서 이제 데려가는 게 이제 우리 수양회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이제 작년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서 100명씩 이렇게 늘려갔는데 어제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올해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너무 당연한 듯이 100명을 더 데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돼 있고 주일학교부터 뭐 실버까지 뭐 100명 더 데려가는 거 뭐 어렵냐면서 다들 마음에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커져가지고 야, 그게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데려갈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근데 한 가지 100명 뭐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가는 건 이제 마음의 믿음들이 다 생기니까 다들 이제 믿음 갖고 있는데 근데 200명이라고는 하지 말자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매 수양회 때마다 100명씩 더 데려가는 게 아니라 200명씩 데려갈 그 마음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 수양회 때마다 어떻게 100명씩 더 데려가 그 우리가 이제 60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700명, 800명 됐으니까 이제 올겨울에는요 900명이죠. 내년 여름 되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1000명을 두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참 감사하죠. 예, 옛날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 안에서의 일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틀을 깨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 칸타타는 송도에 있는 글로벌 대학 이제 강당에서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장소가 이제 크죠. 보면은 2회 공연했으니까 뭐 3,600석 정도 되는데, 원래는 예술회관이 이제 1,3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칸타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첫 주에는 이 스태프들이 손발이 안 맞아 철수하고 이걸 다시 무대를 설치하고 이게 이제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첫 주에는 2회 공연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1회 공연만 잡혀 있는데, 1회 공연이 잡혀 있는데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작년에 3,600석을 채웠는데, 2회 공연해서 채운데, 이번에 1회 공연하는 거 1,300석만 채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야,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어지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태보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인천에 꼭 2회 공연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고 이제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쉬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항상 부담스러운 길을 가야 그게 복된 길인데, 그래서 이제 합창단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꼭 좀 2회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2회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작부터 스태프들이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강단을 빌려가지고 스태프들이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강릉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인천을 오는데, 그 이제 무대를 다 뜯어서 분해해서 오면은 조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그대로 싣고 올 수 있도록 트레일러 두 대분을 더 이제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야 얼마든지 하지요. 우리가 2회 공연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2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칸타타 때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교회 이제 총회 일을 하느라고 저는 이제 늘 서울에 이제 가서 있고, 형제자매들이 일을 다 준비를 했는데, 마치고 우리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VIP석이나 로얄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하나 싶어가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자리가 텅 비어가지고 채워지지 않아서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이 표를 우리가 이제 발매를 할 때 100%를 딱 발매하면은 혹시 뭔 일이 있어가 못 오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보면은 그 조금 더 표를 조금 더 발매를 해요.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항공사에서도 항상 이제 표를 더 이제 오버부킹을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 이번에는 이제 조금 많이도 안 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표를 산 사람은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되죠. 보면은 자리가 가득히 채워져 있고, 또 칸타타를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오늘 사할린 교포들이 이렇게 감동받고 기뻐했다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연결되고 수양에 연결될 걸 생각할 때가 또 참 소망스럽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안에서 한계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타락된 것은 도덕적인 이제 타락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게 이제 타락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된 건데, 영적으로 타락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어떤 병이 걸리면은 그 병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도록 증상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도덕적인 타락은 뭐 이제 눈에 보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된 건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정욕을 쫓아 살고, 남에게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죠, 보면. 도덕적인 타락은 눈으로 보기에 금방 알 수 있는데,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질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타락됐지만은 아직 도덕적으로는 타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반듯하게 사는데, 영적으로 타락돼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육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서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이제는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타락되었지만은 그걸 도덕적으로 타락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반듯하고 바른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실상은 이 복음의 길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도 타락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된 사람은 다 압니다. 아이고, 저 사람 사는 게 저렇게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저렇게 타락돼 사는데 그 사람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문제는 도덕적으로는 타락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의하니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러분, 롯이 이 소돔성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소돔성을 멸하라고 오는 천사들을 롯이 영접을 합니다. 어디서 영접을 했느냐? 롯이 소돔성에서, 이 타락한 도성 소돔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참 놀고 있을 때 천사가 갑자기 와서 거기서 만난 것이 아니라 롯은 성문에서,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롯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된 삶을 보면서 이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롯은 소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타락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구별을 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성문에 앉았다가 이제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건 롯이 비록 소돔성에 있지만은 그 소돔성에 타락된 그 삶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자기 집으로 간청해서 모시고 갑니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인 자매님들 가운데 동네에서 우연히 이제 뭐 저희들 부부가 이제 신방을 가다가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집 바로 여기인데 한번 오시지요 하고 이제 간청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집은 안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 오시지요 했는데 진짜로 오시면 큰일 나는데 집에 막 이제 퍼늘어 놓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이런데 제가 아이고 자매님 제가 바빠서 다음에 한번 올게요 하면은 예, 관두시지 마시지 하면서 이제 예 그러면 다음에 꼭 오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속으로는 휴 잘됐다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엉망인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롯이 천사가 오는데 자기 집에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으면은 간청을 했는데 아니다 거리에서 격리하리라 하니까 요청은 했지만은 안 오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하고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굳이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때는 롯의 집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삶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은 롯이 두 딸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타락된 도성에서 타락된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들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자신도 이제 반듯한 삶을 살았고요. 자, 그리고 천사가 왔을 때 그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이건 롯이 어떻게 천사를 섬겨야 할지 알고 그 규례대로 법도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의 삶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천사를 내놔라고 할 때 롯이 자기 두 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롯이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게 더 무서운 거고 그게 더 악한 건데 그럼 그게 뭐냐? 영적으로 타락된 것이 뭐냐? 성경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의 모습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롯의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의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천사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좋은 길을 인도하는데 그 앞에 롯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그러면서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자, 소활로 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롯이 그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고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갑니다. 이게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 때 내가 산까지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지 않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부담스러우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마치 이 믿음은 새의 날개에 비유되어지는데 새가 새장 안에 갇혀서 오래 살다 보면은 새의 날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 늘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내가 비록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지 못하지만은 저 세상에 이제 문이 열리면은 내가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리 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실수로 세상 문을 잠그지 않고 문이 열렸을 때 이 새가 빠져나와서 푸른 하늘 훨훨 날을 끄라고 날개짓 하지만은 이미 날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안에서만 날았기 때문에 이 날개의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조금 푸르륵 날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한때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타락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마음에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산 경험도 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있고 은혜를 입은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날개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살아야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칸타타를 하는데 이번 칸타타를 하는데 꼭 2회 공연을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지 할 수 있는 적당한 그 범위 안에서 살면 믿음의 날개가 필요가 없는데 무슨 믿음의 날개의 힘이 길러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태보하는 거는 쉽지만은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3,600석 되는 좌석을 채웠다가 만약에 이번에 1회 공연을 해가지고 1,300석만 채우면 너무 쉽지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틀을 해가지고 3회 공연을 한다. 3,900석 되는, 4,000석 되는 자리를 채운다 하면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회 공연을 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계속 나가야지. 또 수행해도 우리가 매년 100명씩 늘려가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어제 제가 작년에 간증을 들은 것처럼 아 이번에는 온 교회가 다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뭐 100명 채워가는 건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일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들 소망을 갖고 있더란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믿음의 삶을 계속 발을 내딛고 나가면 새의 날개에 힘이 붙어서 하늘을 홀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영적으로 타락된 롯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가야 되는데 산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세상 안에 갇혀있던 새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저 푸른 하늘 훨훨 날아야지 한다고 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날개 힘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날개의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만 넣는지 압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계산과 이런 것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도덕적인 타락도 나타나죠.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차이를 예를 들면은 사과하고 배가 있으면 사과는 썩은 사과를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썩은 배는 도려내고 먹어요?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사과는 겉에서부터 썩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면 속은 멀쩡한데 배는 속에서 썩어 나오는 거예요. 그 겉에 썩은 부분이 보이면은 벌써 속은 어떻다고요? 더 썩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그래요.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벌써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타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의 삶이 아직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거칠고 좀 대먹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선다니까요. 반듯한 사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로선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반듯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될 대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느냐,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느냐, 모른다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나름대로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좀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구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 롯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판단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천사 앞에서도,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저 소활성이 가깝고 좋은데 저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타락되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롯이 하나님을 따르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인간이 타락되었습니다. 타락은 두 가지 종류의 타락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이제 타락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열매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열매인 가인과 아벨에 가서 이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도덕적으로 타락돼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가인이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네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노력,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수고한 만큼 소산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산 거 아니죠?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벨은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벨은 자기 보기에 좋은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제사 드릴 때 제사상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제사 예식대로 다 갖다 놓지만은, 산 사람 생일상을 차릴 때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어 하는지 알고 차리고 알고 섬겨야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 격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야 성경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사야 1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이노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누가 그걸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수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많이 기도하고, 이건 뭘 말하냐, 오늘날 말하자면은 무수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였다는 것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것이고요. 많이 기도했다는 건 기도 많이 한 거죠, 보면. 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느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열심히 정성껏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열심히 섬기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섬길 때는 그냥 제사상 잘 차려드리면 된다고 했죠? 산 사람을 섬길 때는요? 예? 뭘로 대접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분이 좋아하는 걸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주식이 옥수수고 그 다음 뭐 콩, 감자 막 이런 걸 이제 주로 먹는 거예요. 저 체질하고는 전혀 안 맞고 제 아내 체질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제 아내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옥수수 좋아하고 감자 좋아하고 막 이런데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서 캐나다에 이제 나이로비는 바닷가까지 한 8시간 뭐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막 냉동 시설도 없고 이러니까 생선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보면은. 제 아내는 딱 가서 체질에 너무 맞는 거예요. 아프리카 음식이 다 체질에 맞는 음식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아내가 감자를 좋아하는데 감자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으면은 남으면은 제가 잘 보관해 두라고 합니다. 왜냐 저는 식은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늘 저를 보면 이해가 안 간대요. 아니 감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식은 감자를 무슨 맛으로 먹냐. 저는 식은 감자를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제 감자 대접하려면 미리 삶아놨다 다 식혀가지고 주면 전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감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저는 식은 감자를 좋아하니까 어떤 때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그 이해를 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그 제 아내가 감자를 저한테 주려면 미리 삶아가 떠온 거 제 아내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다 식혀가지고 남는 거 주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섬길 때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대로 섬기면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는 정성을 쏟으면 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분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성경 1장에 나오는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하나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만 쏟고 있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무수한 예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가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죄가 없네요. 주님이 내 죄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씻어 놨으면 내가 죄가 없네요 하고 순종하면 이게 무수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지 아무리 열심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무수한 예물을 드려도 칼에 삼키리라. 멸망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죠? 이 이사야 성경 1장 18절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요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깨끗하게 씻어놨으면 내가 의인된 게 맞네요. 내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 소리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결과부터 답부터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예,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여기시고 그걸 받으신단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형편의 소리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대접하려면 형편적인 소리 말고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술 맡은 간원장과 떡국 냉은 간원장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을 하나 해몽했다고 애굽의 모든 권한을 넘기고 총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떡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될 것을 요셉이 이미 알았습니다. 떡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고 술 맡은 관원의 전직을 회복할 것을 요셉이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은, 그 왕은, 왕이 그 결정을 내릴 때 신하들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둘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굽는 간원장은 매어 달리냐. 근데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떡굽는 간원장이 왜 매어 달렸느냐. 참, 그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 구운 식물을 올려가 자꾸 잘하려고 하는, 임금이 원하는 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잔뜩 얹어가지고 임금을 섬기고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도 역시 전에는, 그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임금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임금이 원하는 게 뭐냐, 임금이 받은 게 뭐냐, 포도즙이었습니다. 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기로, 포도송이가 있기로 내가 바로에, 내 손에 바로에 잔이고 그걸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왕 앞에 술을 대접하려면은 뭐 어디 산 몇 년 묵은 포도주, 또 어디에 뭐 백포도주, 어디에 무슨 술 이런 걸 내놔야지 무슨 포도즙을 짜다 줘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러나 임금이 그걸 원한다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그대로 그냥 그거 들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영적으로 타락된 데서 벗어나서 임금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바로 왕이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 바로 왕만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를 요셉이 똑같이 정확하게 그걸 꿰뚫어 봤다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나라를 저 요셉에게 맡겨도 되겠다 해서 나라 전부를 맡겨버리잖아요. 자, 거기서도 우리가 술 맡은 간원이 살 수 있었던 것, 자기 보기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뭘 원하느냐, 정말 보잘것 없지만은 임금이 그걸 원한다면 그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전직을 회복하고 그게 임금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주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게 뭐냐?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이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돼 있지 내 인간적인 성실이나 열심이나 반듯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은 없죠. 그렇죠?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리가 뭐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eaking true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범사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범사에 우리는 형편을 보고 형편적인 소리를 하고 살아온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형편 보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 롯과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롯이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그러면서 저 성은 소알이라는 성은 작고 가까운데 저리로 피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이야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이걸 기뻐하니까 믿음의 소리 하는 걸 기뻐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제 아내가 저한테 감자를 대접하려면 어떤 감자를 줘야 된다고요? 식은 감자. 아니 식은 감자가 뭐가 맛있어?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면 그걸로 섬기면 되죠. 하나님이 뭘 좋아한다고요? 믿음의 소리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어떠든지 간에 내가 볼 때 야 이게 되겠나, 내가 볼 때 야 어려운데,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형편의 소리 말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가다가 믿음의 소리 한마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삶의 형편의 소리,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인천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시험 든 사람이 인천교회 너무 싫다 하더라고. 자기 교회 나가면, 옆에 교회 나가면 나갔지 인천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고.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인천교회 참 좋은 교회다. 속으로 좋기는 뭐가 좋아. 그 생각 들어도 그 내 소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인천교회 참 싫탁하는 사람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인천교회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감사한데,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하는 거 막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또 이제 들리는 간증이, 야, 인천에서 한 거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너무 좋다면서. 어제도 이제 사역자 모임에 이렇게 가서 우리 또 사역자들 만나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칸타타 준비, 작년에는 자리 채우고 표 팔고 막 후원 받고 여기만 신경 썼는데, 야, 올해는 우리가 대등도 집회로 생각하면서, 야, 이 행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 칸타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참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 또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또 아름다운 교회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그 내가 여러분 이 믿음의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내가 자신도 없고 이제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야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걸 드린 것도 아니고 뭐 잘한 거 없어도 뭔 소리 하나 하니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니까 나 의롭게 됐습니다. 나 의인입니다. 그 소리 하나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확실해요? 예.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그 다음 영적인 성장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제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것이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형편이고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진리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형편이 진리일까요? 그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들어지는 거, 내 판단되어지는 판단,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판단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의 간증 중에 아프지만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덕 수양관을 지어놓고 물이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 물 주신다고 외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까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하는 그걸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죠.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한 그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범사에 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큰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뭘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건 허랑방탕한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으니, 자, 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이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끝까지 그 소리 하면 아버지 기쁘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참 간단한 이치인데 우리가 이걸 신앙에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사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 생각이 있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뭐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게 사랑 안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럼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는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큰아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아들이 지금 작은 아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영적인 타락입니까? 도덕적인 타락입니까? 도덕적인 타락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한 게 뭐, 예, 도덕적인 타락인 거예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 못하는 거예요. 형편의 소리,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큰아들은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 작은아들이 비록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지만은 지금 무엇이 바로 잡혀졌느냐? 영적으로 타락된 부분이 바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으면서 작은 아들의 마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나 아버지 아들이라 소리 못하면 그 자리에 못 앉아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참교함께 먹어버린 이 큰아들의 송사가 정죄가 날라올 때 작은 아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아들의 마음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 어디에 잡혀 있느냐? 도덕적인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타락된 사람이 지금 행위적인 거 문제 삼고 도덕적인 거 문제 삼고 있는,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요.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자, 아버지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작은 아들한테만 줬습니까? 큰아들한테도 줬습니까? 예, 큰아들한테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목 받아가 가지고 나갔으니까 남는 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지금 큰아들 거예요? 예, 아버지가 다 줬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염소 새끼도 안 줬다 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죠. 아버지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형편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게 다 준 거 맞죠? 이거 다 내 거지요? 이 소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열심히 일한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나는 내가 늘 형편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판단되어지는 내 판단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한다면, 야,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 진리가 아닙니다. 보면은 그러면, 아, 박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형편의 소리 안 하고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아프지만 나았다, 진리를 말하고 살아온,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범사에 진리를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그 하나님의 판단 하나 받아들이고, 나 의롭습니다, 나 의인입니다 하는 그 소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인 것처럼, 이제 그 소리만이 아니라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즐겨 순정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수만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그 문제 해결하리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사함 받고 나서 의롭다는 이야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내 앞에 있는 형편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늘 형편의 소리를 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안에서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이 들으시든지 간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내가 영적으로 타락된 거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판단되어지는 대로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대로 사는 이게 내가 이게 큰아들처럼 영적으로 타락된 거구나. 판단만 하고 있고 정죄만 하고 있는 오늘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앞에 내가 진리를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구나. 형편의 소리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믿음의 소리를 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을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땅에 소산, 떡 굽는 가는 장처럼 각종 구운 식물, 큰아들처럼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 잔뜩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형편의 소리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판단 말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관문을 통과해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결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이 부분에 확실하냐 안 하냐 늘 그거 논하고 살, 그거 논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면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완벽하냐 안 하냐 반듯하게 갖추어가 나가서 하나님이 합격 불합격 해가지고 합격이면 역사하고 불합격이면 역사 안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검사를 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가 믿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야 이만하면 됐을까 안 됐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검사 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분이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분이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요즘 찬바람이 이렇게 나면은 생미역이 있습니다. 생미역 아세요? 예. 사람들 미역을 이제 데쳐 먹는데, 제 아내하고 저는 생미역을 생으로 먹어요. 그 생미역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어요. 그 시장 가면 생미역 얼마 하는지 압니까? 예? 생미역 한 뭉태기 얼마 하는지 알아요? 1000원, 1500원만 주면 돼요. 시장 보러 간 자매님, 혹시 사모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예, 생미역 하나 사오세요. 얼마 주면 된다고요? 1000원만 주면 돼. 뭐 딴 거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막 딴 거 막 잔뜩 사주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제 아내하고 저는 생미역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생미역 나는 철만 되면 늘 저희 식탁 위에 생미역이 올라와요. 돈도 안 비싸고 좋지요 보면은. 그래 그거 좋아하면 그걸 갖다 놓으면 아 이거 1000원짜리 이거 그냥 까만 봉다리 담아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드려? 더 맛있는 거 드려야지. 아니요 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뭔가 거창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 없다는 소리 한 게 하나님의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형편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의 소리 하지 말고 내 판단되는 판단되는 소리 하지 말고 롯처럼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소리, 형편의 소리, 자기 중심적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왜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냐,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럼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네,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범사에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작년에 때도 우리 장년들 간증 속에 야, 이제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100명씩 늘려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믿음으로 딱 마음을 넓히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게 돼 있고 믿음으로 다 해나갈 마음을 가지니까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믿음을 갖고 이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넘을 마음 갖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소리 하는 것, 이제 사랑 안에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살고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지, 형편의 소리, 내 소리,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옳은 판단 전부 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소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판단 아버지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성경 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영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왔네, 내가 늘 형편의 소리를 하고 살아왔구나, 믿음의 소리를 하고 살자, 여러분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걸 아시고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